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실무 방문 초빙으로 일본을 방문한 말콤 턴불 호주 연방 총리와 일본과 호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선 먼저 열린 정상회담 소규모 회담에서는 북조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턴불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특별회담에 참석하여 기본적인 가치를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전략적 동지인 호주와의 긴밀한 안전보장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공헌할 방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향후 일본과 호주의 안전보장협력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조선은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반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정세 인식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비핵화가 목표이며 비핵화 없이는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은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1월 28일 코노 외무대신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일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개요와 북조선 정세에 관한 논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코노 외무대신은 왕이 외교부장과 일중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노 대신에 의한 왕 부장과의 일중 외무장관 회담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무장관 회의 및 9월에 개최된 유엔 총회 이래 세 번째입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일중 평화 우호 조약 체결 40주년,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인 올해 지금까지의 일중 관계 원점을 되돌아보면서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일중 양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서로 협력 동지이며 서로 위협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북조선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코노 대신은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관련 안보리 교리를 완전히 리행하면서 일종의 공통 목표인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석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올림픽에 대하여 2월 9일에 개막한 한국 평창 겨울 올림픽의 개막식의 장면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림픽에 대하여 2월 9일에 개막한 한국 평창 겨울 올림픽의 개막식의 장면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먼저 올림픽의 유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전신은 기원전 9세기부터 4세기 무렵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개최된 고대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고대 올림픽에서는 경주와 리슬링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올림픽이 끊어진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1892년 후에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 부흥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구상은 세계 여러 나라의 찬동을 얻어 1896년에 고대 올림픽의 고향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의 근대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첫 겨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 이후부터는 여름 올림픽과 겨울 올림픽으로 나누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름 올림픽과 겨울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각각 같은 해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대회 2년 후 겨울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올림픽 역사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11년에 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되고 이듬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5회 올림픽 대회에 선수단을 보낸 것이 일본의 올림픽 참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최초의 여름 겨울 올림픽 대회는 1964년 여름의 도쿄 올림픽과 1972년 겨울의 삿포로 올림픽이었는데 이것이 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여름 겨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1998년에 나가노 겨울 올림픽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3회 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여름 올림픽을 도쿄에서 개최되는 예정으로 도쿄에서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건설 등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여름 올림픽의 개최지를 도쿄로 선택한 이유의 하나로서 교통망의 편리함과 철저한 치안 유지 능력 등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 와서야 올림픽이 세계의 평화와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조선에 살고 있었을 무렵에는 올림픽의 개막식을 텔레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본 2008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여름 올림픽 개막식을 텔레비로 보았을 때에 그 화려함과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개최국의 발전상과 문화 등도 알 수 있었으며 올림픽을 개최하자면 개최국의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강원도와 민접하고 있는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지난 9일 제23회 겨울올림픽의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모습을 텔레비 실황 중계로 보았는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개막식에서 펼쳐진 각국 선수단의 입장과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의 융합이 표현된 공연은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축제를 보면서 전날 북조선의 평양에서 진행한 열병식에 탄도미사일 등이 등장한 것이 떠올라 남과 북의 분위기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의 마지막에 1200여 대가 넘는 무인기로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와 순호보도의 모습 등을 밤하늘에 형상한 장면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1988년의 여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한 이후 이번 평창올림픽으로 2회를 되며 겨울올림픽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93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69명의 선수와 임원이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에는 한국과 북조선 선수들 145명이 공동 입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북조선 선수들은 2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평창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는 북조선의 고위급 대표단과 예술단, 응원단 등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만 훌륭한 개막식과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목격하고 북조선과 비교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녹화 테이프로 본 수많은 간부, 군인, 일반인들이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평창 겨울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언젠가는 북조선에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만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참가해서 관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올림픽에 대하여 2월 9일에 개막한 한국의 평창 겨울 올림픽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19일 김요정 씨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했던 한국에서 여러 개 대원 평창 올림픽에 대해 북조선은 고위급 대표단이 4명을 좀 보냈습니다만 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남 김여전 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거기에 포함해서 대표단으로 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너무 좀 큰 관심을 우리가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생각을 하면 김일성 패밀리라고 할까 역시 북조선에서는 그게 백도의 혈통이라고 부르는 이런 특별한 그 지도자 가족에서 관계 있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역시 정상회담을 좀 잘 좀 실현되면 두 번째 수뇌회담을 좀 정상회담을 할 때는 자기가 서로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상회담 실현하기 전에 사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전 비서도 2000년에 처음으로 실현됐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상대방랑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음에 좀 자기도 서울 한국으로 좀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약속으로 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란 사람의 좀 한급 방문란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런 상태 하에서 먼저 최고 지도자도 아닌 그 김여정 씨가 이번에 좀 방문했던 것은 역시 이 주목으로 좀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좀 산대를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이번에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다가 그 후에 이런 최고 지도자 가족이 좀 패밀리에서 어떤 사람이 좀 방문하는 이런 것을 좀 물론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먼저 최고 지도자도 아닌 그런 그 여동생랑 김여정 씨가 먼저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지금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가 좀 가벼운 것이라고 이런 인상을 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북조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이른바 김일성 패밀리 이런 그 백두 혈통의 가족이도 일종의 외교 카드로서 외교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 환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랑. 이런 인상을 좀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 쪽에서는 김여정 씨가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대감에 대해서 혼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 카드로서 외교 수단으로서 생각할 때 너무 좀 의미가 있었고 효과도 있었다고 적어도 한국의 북조선 이미지라고 할까 인상에 좀 좋아질 그런 작용으로 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0일 날에 김여정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거기서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솔한 것으로 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소 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만 그대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조선 방문이란 것으로 좀 요청을 좀 하는 이러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의사, 조정 의사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전달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여건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실현하도록 좀 한다고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북조선 방문이나 정상회담을 좀 실현되는 것에 대한 그런 적극성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한다고 이런 것을 좀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좀 취임한 후에 계속 이런 것을 좀 말하고도 해왔는데, 막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조선 방문 실현할까 말까라고 좀 생각할 때, 먼저 북조선의 핵 문제에 관한 태도가 바뀌고 다시 비핵화 길로 나가게 될까 말까, 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존재 조건으로서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마의 안녕 인류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역에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오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gohi.jp/info@nachi.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성용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Hz로,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7290kHz로,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